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오랫동안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5장 21절까지의 말씀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5장 18절 뒷부분에 가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하고도 연결을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연결해서 살펴보았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죠? 성령님은 항상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하시지만 골로새서로 가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 그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 뒤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예요. 찬송과 감사예요.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은 찬송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삶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는 우리 서로 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죠. 이게 건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데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데 더 교만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올바로 말씀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요. 교만해져야 될 자리에 아니 겸손이 낮아져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삶도 끝까지 찬송과 감사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순간에도 감람산으로 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가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삶도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시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너무 성령님을 이상하게 얘기해요. 너무 성령 충만을 다른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하고 상관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 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하면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현실이 열매가 드러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 22절에서 33절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지금의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거기에서조차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새로운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저 예전의 육체적인 남편과 아내로 그저 예수님 몰랐을 때의 아빠와 엄마와 자식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종과 상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이 없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으로 가는 건 그거는 우리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셨는가를 알려주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는 게 모든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느 내용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요. 4장부터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특별히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형상으로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배경에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걸 명하시는 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한마음 한뜻을 품고 열망을 가지고 이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 안에 참여되어 가야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속한 천국의 삶이고요.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고 우리도 한마음 한뜻을 품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명령에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죠? 아,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을 알고 믿는 올바른 믿음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막 그냥 특별한 체험을 해서 성령 충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면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씀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가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하신 모든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복음으로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그 비밀은 항상 복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제는 다 하나로 통일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현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한 삶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디의 현실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명령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천국이 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바 아버지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맞아요. 비록 이 땅의 생명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천국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그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관계에서조차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것이 증거되는 관계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천국의 현실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에서도 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관계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관계 속에서, 그렇죠?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 하늘의 현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성도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시고 천국의 현실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또 오늘 본문의 이 부부관계에서 주시는 명령조차도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면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이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기독교는 거기서 좀 더 도덕적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현실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도, 이거 좋은 말씀이네. 아마 우리 그 불교 믿는 스님들도 보고, 참 예수님 가르침 좋은 가르침입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로 맺은 관계 없이 이해하면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그렇죠? 부부 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예수님이나 천국의 현실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관계와 모든 삶은 최고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결국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최고로 도덕적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스스로 의로움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죄인들의 본성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게 본성이라고 하셨어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은 될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믿음으로 했을 때는 성경은, 우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그 현실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 사실 오늘 본문부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알려주시는 이 세 가지 관계 있죠.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관계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서 누리는 관계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도 도덕적인 규범을 주고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 전통과 가르침이. 우리 한국에도 없나요? 그 유교적인 가르침이. 뭐라 그러지? 삼강오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뭐, 유친, 뭐 있잖아요. 부자, 유별, 뭐 있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계진 성도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뭔가요? 부자, 부부, 뭐 있잖아요. 하여간. 예. 예, 장유서. 장유서. 맞아요. 생각나네, 지금. 어쨌든 그런 도덕적 규범을 두고 나름대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맺고 증거하는 관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본이 빠져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도 없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고 좋은 자식이고 좋은 종과 자주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가정 이루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아무리 본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최고로 일반 은혜의 현실을 증거한다고 해도 일반 은혜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도덕성이 있잖아요. 최고로 증거한다고 해도 결국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 그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도 최고로 남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에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분명한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회복되고 이 목적과 의미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회복된 현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고 증거하는 모든 관계 속에는 그저 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빠로 할 때에도 그냥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아빠. 내가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 때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부모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 내 관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관계도 누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달라요.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 완전한 관계로 연결되고 이루어져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고 천국에서 무엇이 완성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과 목적에 우리의 뜻과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소리 문답, 제일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본문 세상에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아껴줘야 한다는 거 알아요. 세상에서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가르침 그 마음속에 좀 있어요. 있죠. 당연히 일반 은혜가 다 원래 그 근본적인 관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 말고 너무 닮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좋은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 가르침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어 이럴 거예요. 믿음이 없이 보면 다 똑같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럴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법륜 스님이 보면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부부들도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아가는 인꼬 부부들 있어요. 우리 뭐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말씀 배우다가.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렇게 잘 살아도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뜻과 의미와 목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면 그게 유지될 것 같으세요? 지옥 가면 일반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일을 간다고 하셨어요.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거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천국 구원의 현실과 관계가 없으면 참 의미와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질 예수님과 교회의 그 하나 되는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증거하고 또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증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남편으로 아내로 아마 저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모로 아빠 엄마로 자식으로 하실 때 예수님 계세요? 이 복음이 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런 거예요, 그냥? 아빠도, 엄마도, 자식도.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랑 증거해서 알아준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위해 우리 기도해야죠. 거기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예수님 같은 아빠가 못된 게 미안하고 예수님 같은 엄마가 못된 게 미안하고 예수님 같은 남편이 못된 게 미안하고 예수님 같은 아내가 못된 게 미안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의미와 목적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있어요. 기쁘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고 따라서 부부관계, 우리가 먼저 부부관계를 배울 텐데 부부관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부모 자식 관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별로 안 하고 싶은 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부부관계가 없이 혼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느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부부관계가 없는 자들은 혼자 사는 것들이 더 복되다. 왜? 그 관계를 직접 누구하고 증거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도 기쁘고 복된 일이라 하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부관계에도 어떤 의미를 두셨고 무슨 목적으로 부부관계를 이루게 하셨는가를 올바로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본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우겠지만 아담과 이브 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왜 부부를 만드셨고 뭘 증거하게 하신 건가? 그 목적과 의미가 뭔가? 타락해서 다 깨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회복시켜주세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래서 이런 그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관계가 회복돼요. 복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 오직 찬송과 감사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청소년기에 그 한 우리 그 성도를 알아요. 어린 성도인데 청소년기에 이 1세, 2세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예수님이 그 높고 존귀하신 위치에서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돼야죠. 보통은 그 더 큰 권세를 주신 자들이 더 낮아져서 섬김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줘서 깨닫게 하는 쪽으로 참고 인내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 학생은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부모의 그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부모를 향해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들, 그것이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아가서 부모와 화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십자가 사랑이 증거한 거예요. 뭐가 뭐 부모가 바뀌어서? 뭐 자식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관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원한 관계의 근원에는 어떤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됨의 관계가 근원에 있다는 거죠. 그게 원형이세요. 우리 요새 삼위일체 배우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하나됨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 간의 서로서로 하나되는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반영되고 또한 우리 관계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신 천국의 현실이고 천국의 질서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온전히 그 현실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시작부터 어느 천국의 관계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천국 현실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새로운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함께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허무한가?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깨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명령을 잘 보세요. 5장 22절에서 24절에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보세요.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면 왜 해야 돼요? 왜 여자들은 복종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그냥 복종하라는 거면. 그것이 마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뭐 한국적인 뭐 문화고 뭐 세상적인 전통이면 우리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예전의 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남녀평등의 시대인데 남녀평등의 원리에서 우리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여자는 남자를 복종해야 돼. 제가 여자라도 기분이 확 상해요. 그리고 이 원리 깨자고 앞장서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복음으로 오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것이 합소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둘 다 천국 기업을 물을 동등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똑같은 성도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듯 남자와 여자도 똑같은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천국 가면은요 더 이상 남편 아내 관계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어요. 거기서는 다 똑같은 한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한 신부가 되어 살아갈 것인데 잠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증거하는 복음의 목적으로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질서와 위치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라고. 그 복음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 그 복음에서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다면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기쁨으로 남편을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사라의 믿음이 나와요. 그 성경에 가면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을 주라 여기고 복종했다. 그게 사라의 믿음이었대요. 왜 사라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종할 만한 남편은 아니었죠. 두 번이나 자기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남의 왕한테 팔아먹 이게 말이 되는 남편이에요? 아주 그냥 별로. 그런데 주라 여기고 끝까지 복종하였다. 누구 앞에서 한 걸까요? 누가 계셨던 걸까요? 그 삶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 기쁨으로 남편을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같이 읽을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해라. 여기서 그걸로 끝내세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듯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할 만한 때만 밥 잘해줄 때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아내 사랑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복음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자기 백성이 어떤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어떤 상태였냐고요?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아니, 가늠하는 아내였어요. 호세아와 고멜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됨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참 목적이요, 이유예요. 그러니 복음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남편들은 더욱 그리스도 닮기를 열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도 더욱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죽기까지 겸손히 낮아져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안 알아주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통해 우리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의 관계와 질서를 증거하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이루셨고 뭘 원하시는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명령을 주시고 우리 현실을 알려주실 때 그게 우리의 기도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빠진 세상 아버지, 세상 엄마, 세상 남편, 세상 아내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겸손히 낮춰주셔서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내 상대방을 세워주는 예수님 닮은 삶을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제발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독교는 억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면 맺어지는 열매들인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그때의 찬송과 감사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맺어지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와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뭐 도덕적으로 뭐 심하게 죄를 짓고 그게 아니라 모든 관계와 교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와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간의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도 다 깨지고 다 질서도 무너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는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관계와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다. 그 회복된 관계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도 증거하라. 땅에 증거하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나타내라. 다시 말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와 교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아는 것 없이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천국 현실이 증거되라고 하십니다. 왜? 이뤄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 진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을 주장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관계와 교제, 그리고 주신 질서와 위치에 참 의미와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더욱 우리의 합당,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부관계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교제 속에도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와 교제가 또 연결되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지금도 그 관계를 지키고 계시는지 바라보려 하지 않고 아직도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딱딱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겸손히 낮아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기까지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